그러면 저 아이들을 가르치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아이들을 가르치거나 아니면 선생님이 아이들 가르치는 방법에 뭐 좋은 게 뭐가 있어요? 예? 아, 눈높이. 그 눈높이가 언제 나온 말이죠? 혹 기억하세요? 눈높이 교육하는 거. 예? IMF 같으면 그때 나왔어요? 왜 그때 나왔죠? 아니, 여러분들 옛날 학교 다닐 때그 눈높이 가는 말 있었어요? 없었잖아요. 최근에 나온 겁니다. 학습지 맞아요. 학습지 광고하면서 나온 겁니다. 몇년안 됐죠? 근데 그 눈높이 교육이란 게 어때요? 예, 수준에 맞춰서 사는 게. 그게 몇년안 됐다는 사실이 참 놀라워요. 왜, 그만큼 안 돼요? 그래요? 아, 그럼 확실하네. 벌써 그렇게 되세요? 아, 맞아. 공문 수학. 거기에서. 그러니까, 어느 날, 뭡니까, 신문 광고에 그 문구가 나오기 시작하더니 언제 보니까 이름이 바뀌고 이래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 신문 광고에서부터 시작이 됐던가 봐요. 근데 아, 그 말도 괜찮고 내용도 괜찮고 참 좋은 얘기다 했는데요. 좋은 거 제작했습니다. 사실은 예수님의 교육 방법 할때 1번이 그거거든요. 좀 이따 다 하기라고요. 눈높이. 그다음 또 모이십니다. 뭐 애들 전혀 안 가르치시는 모양이죠? 방법이 하나도 없으면. 예? 비, 예? 비유를 많이 해요? 애들 공부할 때 비유 많이 써요? 예수님이 비유 많이 쓴건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애들 가르칠 때 정말 비유 많이 쓰면 좋은 점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잘안 쓸걸요? 아니, 여러분들이 애들 가르칠 때 쓰는 방법. 저 비유 또뭐 있어요? 예? 칭찬요? 칭찬 많이 해요. 막저 패길 많이 해요. 둘다 해요? 공감 협박을 더 많이 안 해요. 칭찬보다. 공감 협박 성질.
빠르게 속도를
예.
공감 협박성이 빠른 것 같고요.
예.
느려서 흥미 있는 건 시즌이 될것 같은데,
예.
빠른 효과를 원하니까.
실제로는 공간 협박을 많이 하면서도 뭐 이런 얘기 물으면 맨날 눈높이, 칭찬. 비교, 다른 애들하고 이제 이거죠. 그럼 이제 다 나왔나요? 몇 개? 한네개 정도 나왔네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전통적으로 아이들 많이 아이들 가르치면서 많이 썼던 방법이 거의 다가요. 공간 협박입니다. 공부하나! 아, 네, 학교 가가지고 왜 숙제하고 학교 공부 시험 치고 숙제하고 하는데 그두 원인이 뭡니까? 무서워서 하잖아요. 안 하면. 안 하면 너도 터지니까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아들요, 칭찬해가면서 사랑으로 돌봐가면서 성적표는 안 올라가요. 드립니다. 인간은 좀 되는가 싶은데 성적은 잘안 올라가요. 그래서 학교에서 주로 많이 썼던 최상의 방법이요. 공갈 협박, 매. 어지간하면 생각을 거꾸로 해보느라고 애 많이 썼습니다. 숙제, 어느 과목 숙제부터 해오냐면요. 무서운 선생님 숙제부터 해옵니다. 안 패면 숙제 안 와요. 그래서 제가 썼던 방법은 뭐냐면 평소에 많이 팹니다. 숙제나 그 다음에 과제나 내서 안 내면 평소에 많이 패다가 시험 딱 치고 나면요. 시험 치고는 아무 말안 합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제가 말을 안 하는 이유는 내 시간에 얻어맞는 애는요. 틀림없이 다른 시간에 얻어맞아요. 아침에 시험만 치고 나면 학교 오면요. 자, 첫 시간 국어 시간 얻어 터지고 수학 시간 얻어 터지고 뭐 얻어 터지고 그래가 영어 시간에도 얻어 터져야 되겠냐. 그런데 안 패는 겁니다. 그 대신에 시험 치고는 말 안 하는 대신에 평소에 잔소리도 많이 하고 폐기도 좀 폐야 안 되겠냐. 그래 가는데 이게 결과적으로요. 폐는 과목 올라가고 안 폐는 과목 내려갑니다. 시험만 딱 치면요. 아이들이 안에 체육을 격결이 입고 옵니다. 그래서 답이 오늘 맞을 건데 뭐. 요즘 뭐 그것도 안 하겠죠. 요즘 그것도 안 하니까. 그래서 뭐 하고 싶으면 하고 말면 말고. 불행한 이야기지만 우리 교육 방법이 어떤 그런 강압적이고 그런 어떤 저기 뭐야 방법으로 많이 진행이 되었어요. 요즘 학교에서 안 되는데요. 학원에 갔으면 또 어디 만족하네. 학원에서는 매맞아 가면서 공부한대요. 요새는 또 돈 주고 하니까요. 그런 걸 이렇게 감안하면서 그 우리가 예수님의 교육 방법을 다시 한번 보면 예수님은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오셔서 그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치셨지만 탁월한 교육 방법을 사용하셨다는 걸 금방 알게 됩니다. 얘기를 조금 바꿨어요. 그럼 어떤 선생님이 좋은 선생님인가 한번 말씀해 보세요. 다 스스로 공부하게 하는 사람이요? 스스로 공부하게 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선생님이 교실에 없는데도 교실이 조용한 데가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이런 방법도 있어요. 교실에다가 날마다 스파이를 심어놔요. 선생님 안 계실 때 떠들었던 아이지 너 이름 딱딱 적어 나중에. 네. 이 스파이가 매일 바뀌어요. 그러면 선생님이 안 계실 때 오늘은 누가 선생님한테 일도 바칠지를 몰라서 떠들었다가 되게 혼나거든요 나중에. 그게 좋은 방법일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그래서 선생님이 있는데도 떠드는 반이 있지만 선생님이 없어도 조용한 반이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잘하나 함부로 잘하나 소리를 못하는 게 어떤 방법으로 제도를 저렇게 잡고 있는지를 알 수 없어요. 자발적으로 잘 돼가는 게 아니고 쉽게 말하면 인성 교육은 뒷전이고 그런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 조용하게 하고 공부 잘하게 하고 이게 교육적으로 잘하는 건지에 대해서는 평가를 함부로 못하는 겁니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교사 평가를 하겠다 하는 게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평가가 잘 안 돼요. 자, 어떤 교사가 어떤 선생님이 가장 훌륭한 선생님이에요? 제가 옛날에 그 포항에서 제일 공부 잘하는 아이들 모인 학교 하는데 물어봤어요. 어떤 선생님이 좋은 선생님이냐. 저는 답이요. 실력 있는 선생님이라고 나올 줄 예상을 하고 물었는데 그게 안 나와요. 실력 있는 선생님이 좋은 선생님 아니냐고 물었더니 그건 아닙니다. 왜 아닌데요? 정답 따보면요. 공부는 우리가 해도 할 수 있습니다. 이래요. 선생님이 잘 안 가르쳐줘도 우리가 해도 할 수 있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걔들은 정말 공부 잘하는 학교 아이들은 선생님 실력을 또 하기에도 또 엉뚱한 선생님 오면 또 제일 먼저 화낼 녀석들이 실력은 뭐 또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그러네요. 말만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걔들이 말한 게 뭐냐면요. 공평하게 대우하는 선생님. 그게 걔들에게는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자, 사례 뜻밖이었습니다. 그래서 공평하게 그러면서요. 말 안 하지만 또 잘 가르치는 선생님. 이거 필수로 있을 겁니다. 그건 성적 잘 어울리는 선생님이 좋아요. 아이들을 정말 인성을 잘 가르치는 선생님이 좋아요. 네, 두 가지 다랍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학교 교육은 인성은 포기한 지가 한참 됐습니다. 그저 뭐예요? 점수, 성적 여기에만 지금 몰두하고 있는 이런 판국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볼 때 그 우리 예수님의 교육 방법이나 가르친 그 목표나 이런 걸 보면 참 탐복을 할 만한 여지가 많다는 뜻입니다. 지금 교육에서 아마 방법에서 가장 그 좋은 평을 받고 있는 게 그 눈높이 아닐까 싶어요. 눈높이. 그건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로 눈높이를 맞추셨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네?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가. 예. 말씀이 육신이 됐고 하나님이 인간이 됐다. 이렇게 어느 정도 낮춘 거예요. 이 정도는 이 이상 낮출 수 없습니다. 선생님이 학생과 똑같은 입장이 돼가 아이들하고 같이 뛰고 놀아주는 걸 옆에서 지켜보면요, 참 감동적이죠. 나는 선생님이고 인마 너는 학생 아니냐, 얘가 탁 폼 잡고 있는 것 보다가 선생님이 아이들하고 똑같이 내려가서 같이 행동하고 같이 하는 걸 옆에서 지켜보면 상당히 감동적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인간이 돼서 눈높이 낮추는 건데, 인간이 돼서 왔다, 이게 도대체 얼마나 내려온 거예요 이게? 그렇게 내려오셔가지고 그 다음 뭐 했어요? 높은 자리 하나 했습니까? 맨날 누구하고 어울려요? 맨날 죄인들하고, 바리새인들 보기에는요, 죄인들하고 저 세리 같은 저놈들하고 어울려 다니고 있단 말이에요. 도대체 당신은 선생님이라면서,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거룩해야 할 당신이 그게 무슨 모양이냐 했을 때 예수님 답변이요. 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다. 그러니까 나는요, 죄인을 구하러 왔노라. 죄인을 구하러 죄인에게까지 낮추었노라라는 게 이제 답변이거든요. 우리는 그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이리 오셨다라는 말을 쉽게 하지만 이것이 결과적 측면에서 볼 때요, 얼마나 낮추셨나는 것을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이 아이들하고 똑같이 뛰어놀고 아이같이 노는 걸 옆에서 지켜보면서 은혜 받으면요, 그 뒤에 그림을 하나 더 그리세요. 하나님은 이것보다 더 낮춰서 우리에게 오셨다. 동해 큰 교회, 오늘 안 왔었네. 거기에 제자가 하나 있습니다. 얘들이 고등학교 때고 제가 대학교 때인데, 이 1대1로 교회 안에서 뭐 실험다 그래 장난을 치다가 이놈들이 안 되니까요, 두 명이 작당을 해가지고 두 명이서 야 한꺼번에 어떻게 해치우자 이래서 둘이 한꺼번에 됩니까? 안 되더라고요. 그래갖고 그 교회 그 장의자 밑에다가 팔다리를 딱 묶어놓고 두 놈이 도망가 버린 겁니다. 그래 어떻게 풀려났는지 내가 모르겠는데, 이것도 장난삼아 묶긴 묶었는데 좀 심했다 싶어 놓으니까 참 이따 제가 돌아왔는지 다른 사람이 풀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자들이 그걸 평생 못 잊는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 생각하면 그때 지금 지난해나 같이 놀고 갑니다. 같이 놀고 가는데 하나는 여기 있고 하나는 저기 저 천안에 있는데, 제가 신대원 마치던 한 달 전에 그 친구 알았던가 봐요. 그래서 그 집에 가서 뭐 억지로 붙들려고 하룻밤 자고 대접을 다시 잘 받고 내려왔습니다만, 걔들이 내가 뭘 가르쳤는지는 기억 못합니다. 근데 뭐는 기억하는 거 하면요, 선생님하고 똑같이 뒹구고 구불면서 그 밑에 의자 밑에가 묶어놓고 내빼고 했던 거, 그거는요 안 잊어버립니다. 아마 제가 생각해도요, 성경을 잘 가르쳤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아이들은 그런 기억들이 오히려 더 강하게 간다는 거. 그래서 아이들하고 놀기 대단히 좋아해요. 어디 같이 가도 선생님 행세하기보다는 아이들하고 같이 어울리기를 좋아하는 건데, 이게 아이들을 가르치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구원하시려고 그러면 천지 창조도 말로 하신 분이 그 말로 안 될까요? 말로 얼마든지 그냥 다 해결할 수 있을 그분이 뭐하러 인간이 돼서 여기까지 내려오셨느냐는 좀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자기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사용한 첫 번째 방법이 눈높이 교육. 다른 말로 하면요, 동일시. 내가 가르쳐야 하는 대상과 이 동일하게 자신을 낮춰버린 겁니다. 이것이 제일 먼저 지적할 수 있는 예수님의 방법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럼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근엄하게 사셨어요? 아니면 제자들하고 똑같이 사셨어요? 한 번도 근엄하게 폼 잡은 적이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의 족보를 누가 설명하면서 이런 얘기 하셨어요. 나는 우리 집안이 더럽고 우리 집안이 천한 집안이라서 별 못 가겠다, 이런 말 하는 사람이 있거든. 예수님 족보부라고 얘기하는 거죠. 너희 집 족보하고 예수님 족보하고 비교를 해보고 예수님 족보보다는 너희들 집 족보가 좀 낫다 싶거들라 안심하고 오라고. 그래 예수님 족보에 도저히 기록할 수 없는 것도 몇 개 넣어놨다. 누가 그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제가 쓱 뭐 그렇게 좋은 설명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면서 한편으로는 그런 의미로도 이해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 우리가 아이들을 가르칠 때에 그 눈높이를 맞추는 거예요. 애들하고 동일시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잘 안 되는 게 주일학교 선생님들 아이들 가르치면서 기도하는 거 한번 보세요. 아이들이 쓰는 표현으로 아이들이 잘 알아듣는 그 표현이나 어휘를 이용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꼭 어른기도 그냥 해버려요. 뭐 그런다고 큰일 나는 건지 안 나는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기본적으로 주일학교 아이들 가르치는 선생님은 주일학교 아이들이 쓰는 그 표현으로 표현을 다 바꿔야 합니다. 걔네들이 알아듣기 쉬운 말로 다 고쳐야 합니다. 그거 안 하고 대상과 관계없이 나는 내대로 한다. 이거 굉장히 위험합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아주 보수적이고 요즘 크는 젊은 사람들은 아주 취향이 아주 다양해가지고 이렇게 산지성 튀잖아요. 그럴 때에 너야 뭐라 하든지 나는 내대로 간다. 이렇게 밀어붙이는 거예요. 일관성이 있고 지도가 있는 것인지 모르지만 교육적인 측면에서 보면 그건 대단히 위험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말씀 전하기 위해서 자신을 몹시 낮추셨다. 그것이 그 예수님의 교육의 첫 번째 방법이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즘 많이 쓰는 말 중에 체험학습이라는 거 있죠. 체험학습. 그냥 교실에서 말만 듣고 하는 게 아니고 실제 해봄으로서 교육의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나는 거. 그걸 체험학습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은요. 대화와 이런 체험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셨습니다. 어떤 분이 연구를 했겠지만요. 예수님께서 교육하신 상황이 사복음서에 275회가 나온답니다. 그 중에서요. 대중을 상대로 큰 무리를 상대로 하신 경우가 71회. 그 다음에 작은 무리를 상대로 하신 경우가 76회랍니다. 열두 제자를 상대로 한 경우가 48회고 두 사람만 붙들고 가르치신 경우가 17회. 한 사람 데리고 한 적도 있을까요? 한 사람 착 붙들고 가르친 적이 있을까요? 사마리아 여인. 한 사람 있네요. 또 있나요? 니고데모가 밤중에 몰래 찾아왔을 경우도 한 사람이다. 그죠? 그러면 좀 있네. 그죠? 근데 놀랍게도 이게 63회나 된답니다. 한 사람 붙들고 말씀을 가르치신 경우에요. 예수님같이 위대한 선생님이면 바쁜데 대형 집회에서 그냥 한꺼번에 말씀을 막 전하면 그게 더 효과적 아닐까요? 돈이 없어서요? 우리 생각에는 그렇게 대형 집회를 열어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 전하고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은데도 예수님은요, 비율로 치면 75% 이상을 적은 무리와 함께 대화하며 체험을 통해서 말씀을 가르치셨다는 겁니다. 이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좀 유명한 목사님이나 유명한 부흥사가 대형 집회만 하는 경우요. 대형 집회의 맹점이, 그때는 뭔가 대단히 뭐 하는 것 같은데, 그게 돌았으면 너무하고, 그렇게 오래 가지 않거나, 사람에게 실질적인 어떤 영향을 잘 주지 못한다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겉으로 보기에 뭔가 하는 것 같아 보이고 대단한 효과가 있는 듯 싶은데 실속이 조금 없는 경우가 그 대형 집회들입니다. 그래서 그 대형 집회하고 그런 것만으로 유명한 사람들에게 너무 광분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이 모임이 숫자가 많은 편이래. 썼다 많은 편입니다. 어제 저녁에 두 명 앉혀놓고 목사님 대신해서 3시간 강의를 했거든요. 아니, 두 명 앉혀놓고 그렇게 열낼 필요 있습니까? 누가 옆에서 보고 야단 칠지도 몰라요. 그냥 둘 때문에 그렇게 시간 많이 투자할 필요 있겠습니까? 아니, 여러분, 진짜 교육은요, 두 사람, 세 사람 그렇게라도 대화하며 또 실제로 그걸 체험하는 과정에서 굉장한 교육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예수님 잘 아셨던 것 같아요. 아, 그렇게 바쁘고 피곤한 예수님한테 한 사람이 찾아와가지고 그 자꾸 묻고 그러면 되나요? 수가성 여인 만났을 때 예수님이 여가가 많았습니까? 피곤해가지고요. 다른 제자들은 정신 구하러 다 가고 예수님은 피곤해서 우물가에 펄썩 주저앉았을 그때에 웬 여자가 물길로 온 겁니다. 그 여자 붙들고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느라고 말씀을 길게 하잖아요. 예수님은 그러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대중적인 집회보다가 오히려 이쪽을 예수님께서 더 많이 신경 쓰셔서 대화를 통해서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체험함으로써 말씀을 실제로 진지하게 가르치셨다는 거 이거 우리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사이들을 대하거나 우리 이웃들을 대할 때에 한 사람 두 사람 붙들고 꾸준하게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방법이라는 거 잊지 마셔야 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 재밌는 질문 하나는요, 이제 5,000명이나 되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 그 오병이어를 가지고 다 먹였거든요. 그 나머지 수고할 필요 있습니까? 먹고 남은 거 버리지 말고 다 그대로 했으니까 뭐 12바구니가 탔더라 그러는데요, 그거 다 수고할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엉뚱한 질문 하나요? 아이, 저 떡 다섯 개하고 물고기 두 마리 갖고 이만큼 먹인 예수님이 옆에 있는데 그거 먹고 남은 거 갖고 챙겨야 됩니까? 예? 또 조금만 가져가면 되잖아요. 조금만 가고 되지, 그거 일일이 챙겨가야 됩니까? 나중에 예수님 뭐라 그러니까, 아, 이거 안 챙겨왔다, 그거 야단치는가 보다, 제자들끼리 서로 그런 얘기 하는 데가 나오거든요. 예수님이 왜 나머지를 버리지 말고 다 챙기라고 했을까요? 더 이상 그렇게 능력 베풀 힘이 모자라가지고요? 뭐겠어요? 뭘 기억하게? 이적 행하심을 기억하게 하려고 그 빵을 갖고 다녀요? 아, 이거 그때 그거 해가지고 나온 거라고요? 저는 다른 이유라기보다는요, 그 능력의 문제가 아닌 건 너무나 확실한데, 예수님께서 시도 때도 없이 그렇게 먹이실 분은 아니에요. 아닌데, 그것이 어떤 그런 교육적인 효과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능력으로 막 만들어내시니까, 이제는 막 먹을 거에 대해서는요, 신경도 안 쓰고 버릴 거 막 버리고 해도 괜찮다?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겁니다. 노력해서 먹이고 그거 전부 모아서 그것도 또 양식으로 계속 썼겠죠. 다 없어질 때까지. 어떤 교육적인 효과를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또 이런 얘기 한번 해봅시다. 물로 포도주 만든 그 경우 있잖아요. 아, 이거 꼭 물 갖다 부어야 포도주 됩니까? 항아리 그다한데 하인들 시켜가지고 거기 물 꼭 채워야 포도주가 되느냐,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물 안 갖다 부으면 안 되나요 그거? 제가 교회에서 많이 말씀드린 거는 그런 측면도 있어요. 꼭 사람이 뭘 하게 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 이것도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 점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지만, 또 이제 그건 다시 접어놓고 이 장면에서 하인들이 물을 갖다 부어야 그 다음에 그게 포도주가 되고, 만약에 물 안 갖다 부으면 그냥 만드실 능력, 물 아무것도 없는 데서 포도주 만들 능력도 분명히 있는 분이 하인들에게 왜 그걸 시켰겠어요? 그리고 마리아가 옆에서 귀뜸하잖아요. 무슨 명령을 하시든지 곧 하라 하는 대로 그대로 하라, 순종하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하인들이 뻥이 섰는데 저 가면 포도주 있을 것이니까 떠다가 저기 연회장에 갖다 주라 이 말하고요, 자기들이 맹물을 열심히 퍼다 날랐는데 그 다음에 갖다 주라 해서 떠 봤더니 포도주더라, 이거하고 좀 다를까요? 똑같을까요? 어느 쪽이 낫죠? 우리가 물을 퍼날랐는데 라는 이 생각, 이 일을 했던 사람이 나중에 그것이 물이 아니고 포도주라는 것을 알았을 때의 충격이 더 크다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런 일들을 자꾸 시키셨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어요. 눈에다가 진흙을 이렇게 발랐습니다. 장님에게요. 아니, 그거 꼭 발라야 낫습니까? 어떤 사람은 이 더럽다, 이 카더라. 뭐다 진흙에다 침을 발라가지고요. 태태해가지고, 그래만 눈에 바르면, 아이고, 참 지저분하게 이게 뭐니. 아, 침이 또 효과가 있었어요. 아니, 침 안 바르면 안 낫고, 진흙 안 바르면 안 낫고, 그것도 신랑 못에 가서 씻으라고 그러네요. 아니, 소경이 신랑 못까지 가려고 하면 얼마나 그것도 한참 가야 될지도 모르는데, 꼭 그래야 됩니까? 여러분, 그런 거 안 하시고도 고칠 수 있는 그분이 사람으로 하여금 이런 일을 하게 하고 고치시더라. 지금처럼 말하면요, 체험학습입니다. 아니, 영어 단어 외우는데 그냥 눈으로 딱 보고 외우면 안 해야 됩니까? 외워지죠. 그런데 소리 내고 써보고 사용하고 이러면서 외우면 더 확실하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라고 그러잖아요. 그것도 일종의 체험학습의 일종입니다. 우리의 신앙도요. 그럼 우리가 뭐 꼭 거래를 열심히 다녀야 되고 뭐 열심히 전도하고 헌금하고 꼭 그래야 됩니까? 그거 안 하고 예수님 우리만 덜렁 들어가지고 천국 갔다 놓으면 안 됩니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요.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활동하게 하고 하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자녀로 성숙해 가게 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동시에 예수님의 방법이더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을 가르칠 때도요, 부모가 다 해주면 안 돼요. 요즘 엄마들 너무 잘해줘서 탈이라. 정말 너무 잘해주니까 아, 네, 지할 것도 안 하고요 해주길 바라는 거예요. 저도 우리 집사람하고 이 문제 갖고 많이 다투다가 요즘 거의 포기하고 군소리 안 하고 해줍니다. 하여튼 교육이라는 측면에서 보면요, 부모가 해주는 게 아니고 아이들이 직접 뭘 하게 해줘야 한다. 이것이 스스로 체험하면서 자라가도록 하는 방법인데 예수님께서 이런 방법을 잘 쓰셨다는 거 잊지 마세요. 그걸 위해서는요, 대중을 가르쳐서는 잘 안 돼요. 소수의 무리들과 함께 이거 이렇게 저렇게 대화를 통해서 체험하도록 하는 방법이 예수님에게서는 아주 중요한 방법이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있는 소그룹 운동이나 몇 명이 모여서 하는 행사나 이런 걸 굉장히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냥 대예배, 대싸 붙은 거 이것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구역별로 몇 명이 모여서 함께 의견 나누고 함께 일하는 거 이런 것도 당연히 중요한 방법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방법 중에 하나는 또 예수님께서 행동으로 직접 본을 보이신 예가 참 많습니다. 예수님은 사도 바울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런 얘기 하거든요. 전 옛날에 그 성경 그 본문을 보면서 얼마나 충격받았는지 모릅니다. 세상에 어느 누가 나를 본받으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근데 그 앞에 참 재밌는 말이 하나 붙었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게 배우라, 나를 본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럴만한 분이라는 거예요. 왜? 몸소 실천하는 분이었거든요. 오늘 우리도 어떤 의미에서 아이들에게 본을 볼 수 있도록 그 몸소 실천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뭐뭐 해라 그러면 엄마만 안 하면서. 아, 이거 참 어렵습니다. 그죠? 근데 어렵지만 해야 돼요. 결과적으로 아들 때문에 어른 되는 어른이 많이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신 사건 중에 가장 유명한 게 뭐죠? 내가 너희의 선생님인 것이 확실하냐고 확인한 후에요. 예수님 하신 말씀 있죠? 내가 선생이 되어서, 그건 뭐예요? 발시킵니다. 내가 너희 말대로 선생님이면서 너희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선생이라는 걸 확실히 하고 발 씻겨주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엄마가 애들 발 씻기는 거는 방식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북한에 발시키는 건 어떨는지 모르겠는데요. 예수님 말씀 그겁니다. 내가 선생이라고 너희가 분명히 말했지 않느냐. 나도 내가 너희의 선생인 걸 분명히 알고서 너희 발을 시킨다. 밑에 사람에게 그렇게 본을 보여가면서 가르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발시키는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요? 깨끗하잖아요. 제자들 발은요? 헛구디에 맨발로 다니는 발 아니에요. 근데 선생이 돼서 이스라엘의 선생은 아주 높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옛날 선생님보다 더 지엄하신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친히 본을 보이셨을 뿐만 아니라 다른 매사에도 마찬가지야. 특별히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신 것은 기도의 본이죠. 예수님 새벽 기도했습니까? 진짜요? 그럼 새벽 기도 예수님이 시작했나요? 예수님은 새벽 기도도 했고요, 저녁 기도도 했고요, 한밤중 기도도 하고요. 예수님 기도는 뭐예요, 그러면? 시도 때도 없는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의 본을 저희들에게 잘 보여주셨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 쓰신 방법 중에 하나는, 요즘 말로 하면 이거 발견학습이라고 하는데요. 다른 말로 하면, 교육학에서 이런 말도 씁니다. 발문법. 쉬운 말로 하면요, 질문하는 법. 질문을 통해서 가르쳐요. 질문하는 것, 이게 교육법 중에서, 교육에서 방법 중에 아주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혹은 다른 사람에게 뭐라고 물었는지 기억나셔요? 아,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런 질문은 뭐 별거 아니다, 그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래 말 안 하고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뭐 이러이러라 하는데요.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통해서 스스로 깨달아가도록 많이 유도하셨어요. 시몬아, 네 생각은 어떠하냐? 그런 얘기를 하죠. 빚을 많이 진 사람이 있고 조금 진 사람이 있는데 이렇게 탕감을 했는데, 시몬아, 네 생각에는 누가 더 주인을 사랑하겠느냐? 이렇게 묻는 거죠. 예수님 질문이 사실은 이것도 누가 조사를 해가지고 했는데요. 질문이 150개가 넘는답니다. 복음서에 예수님이 하신 질문이 150가지를 넘어요.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면 질문 받는 사람은 이 생각을 자꾸 논리적으로 하게 됩니다. 논리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거나 아니면 학생이 스스로 해답을 자꾸 찾아가게 훈련이 되는 거죠. 그러면 질문 하나 잘 던지면 성경책 읽기가 굉장히 쉬워집니다. 저도 이거 질문 때문에 재미를 많이 본 사람인데요. 마태복음 1장 족보 있지 않습니까? 그거 보고 아들 그거 읽어라 그러면요, 지긋지긋해서 못 읽습니다. 지금 펼 필요 없어요. 그러면 누가 누구를 낳고 그것뿐인데요. 근데 제가 이걸 어떻게 읽힐까 하고 궁리를 하다가 제가 질문을 몇 가지 던졌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요. 이 안에 여자가 몇 명 있냐 찾아라. 여자 찾느라고요? 쭉 읽어나가죠. 그 다음 질문이요. 아는 사람이 몇 명 있는지 찾아봐라. 족보에 아는 사람 몇 명 있을까요? 그 족보에 아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니요. 많습니다. 많습니다. 30명 넘지 않는 사람은 그 밑에 표를 만들어놨습니다. 아는 사람이 30을 넘지 않으면 반성 많이 하고 성경 많이 읽어야 된다. 20명이 안 넘더라. 도대체 교회 다녔니? 10명도 안 되더라. 이건 뭐 학교 공부도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밑에 토를 그렇게 달아놔요. 아, 왜 그러냐면 그 족보가요, 왕의 족보이기 때문에 아는 사람 많습니다. 이거 히브리 왕들 중에 아는 사람 불러보세요. 다윗, 솔로몬, 사울, 이것만 해도 셋이네요. 그 다음에 뭐 좀 선하다고 이름 불렸던 왕들 알잖아요. 그 뭐 이래 하는 대충 꼽아봐도 10명씩 한 명은 갑니다. 그 다음에 뭐 구약에 또 유명했던 인물도 있잖아요. 아브라함도 있고, 아브라함, 야곱, 이삭, 뭐 이래 꼽아보세요. 10명 하는 건 금방입니다. 그런데 10명도 안 넘더라. 이거는 교회 다닌 게 아니고요, 평소에 막 아무 말도 안 들었던 얘기입니다. 저를 그래 만들어 놓고 아는 사람 몇 명이고 찾아보라 그러면요, 그거 헤아리느라고 속보 그거 다 있는데 지겹지 않습니다. 그런 질문 하나가 도저히 읽을 수 없는 것들을 읽게 하고 생각하게 한다는 거죠. 제가 했던 질문 중에 지금도 재밌게 기억나는 거는 그 누가복음 1장인가 보면요, 그 마리아의 찬가 나옵니다. 근데 마리아의 찬가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 사람들이 잘 몰라요. 잘 안 읽어요 그걸. 근데 제가 아이들에게 질문을 이렇게 던져놓은 겁니다. 그 마리아의 찬가를 다 읽고 내용을 한 줄로 요약해라. 그리고 거기서 글자 두 개만 딱 뽑아가지고 애기 이름을 한번 붙여봐라. 이래 숙제를 내놓고요 읽힌 겁니다. 잘 읽어요. 잘 읽어요. 그래서 아주 재미난 문장들이 참 많이 나왔는데요. 그 이야기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과거에 우리 조상들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영원히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메시아를 보내주셨습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 찬가 전체가. 아주 유명한 겁니다. 그 마리아의 찬가는 글자 그대로 곡이 붙어 있습니다. 곡이 붙어 있습니다. 그 곡, 곡은 제가 잘 모르는데요. 곡명은 제가 압니다. 첫 줄이 그 저게 라틴어로 말하면요, 마그니피카트입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찬가에 붙인 곡 이름이 마그니피카트입니다. 한글로 된 곡도 하나 있긴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유명한 건데 잘 안 읽어요. 그래서 그 정돈 한번 해봐라 했더만, 옛날에 어느 녀석이 뭐라고 정돈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메시아를 주셨습니다. 뭐 그렇게 정돈해요. 그것도 말이 돼요. 네. 그래가 애 이름은 어째 지었는데 가요. 내주. 누가복음 1장 아니면 2장이에요. 그 길어요. 그 매주 소리가 처음 나왔을 때요, 얼마나 웃었는지 모른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뭐 이래가지고 하은이 간에도 물론 있긴 있었는데 아주 여러가지 글이 나왔었거든요. 그런 질문을 하나 툭 던져놓고 읽으라 그러면 성경 읽기가 아주 쉬워집니다. 그래서 그 매 장마다 예를 들면 여호수아 1장에는 이런 질문 몇 개를 툭툭 던져놓고 읽어라. 2장은 이런 질문 던져놓고 읽어라. 이렇게 하면 성경 읽기가 굉장히 쉬워집니다. 그리고 아주 효과가 좋아요. 여호수아 1장에 보면 그 강하고 담대하란 말이요, 세 번인가 반복이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왜 그랬을까? 질문을 이렇게 던져놓고 읽어라 하는 겁니다. 그럼 강하고 담대하란 말을 자꾸 하는 이유는요, 기본적으로 지금 겁이 나니까. 왜 겁나는데? 아니 전쟁 준비해야 되는데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이거 시키고 있으니까요. 이런 답이 나오도록 유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성경 가르칠 때에 이 적절한 질문을 던지는 것이 아주 유용한 방법인데, 예수님께서 이런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 사복음서에 150개를 넘는다는 점은 아주 놀라운 방식입니다. 질문도 없이 그냥 반대로 나가는 게 뭡니까? 일방적으로 주입하고 강의하고 뽑아버리고 끝내는 거 있죠. 거기에 비하면 예수님의 방법은 이런 그 질문을 통한 그 방법을 많이 쓰셨다는 거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그보다가 제가 볼 때 더욱 그 놀라운 것은요, 예수님의 교훈은 쉽습니다. 쉬워요. 말은 이런 겁니다. 추상적인 걸 아주 구체적인 방법으로 가르쳤어요. 추상적인 거는 설명하기 어렵잖아요. 그런 추상적인 것을 아주 구체적인 그 방법으로 가르치셨는데, 그 구체적이라 하는 거는 이제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가르치고자 하는 방법을 하나의 그림, 하나의 비유, 하나의 그림이 떠오르도록 아니면 하나의 비유를 통해서 아주 쉽게 가르치셨다는 겁니다. 사랑이 뭐죠? 사랑은 아주 저게 뭐 눈에 보이지도 않고 동그란 잡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이 뭐냐고 물으면 뭐라고 가르쳐요? 희생하는 거예요? 사랑을 희생하는 거라고 가르치면, 네, 그게 같은 초상적인 표현입니다. 한국 사람이 물으면 답 나오는데, 사랑이 뭐냐고 아니요. 물으신다면, 눈물의 씨앗. 예를 들어서 그런 겁니다. 사랑이 뭔지 모르지만, 눈물의 씨앗이라고 가르쳐 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누구한테 이런 걸 가르쳐 놔야 되죠? 공부는 안 하고 기집애나 따라대고, 머시마마 따라다니는 고등학생들한테 이런 걸 가르쳐 놔야 돼요. 아주 적절한 표현입니다, 그거요. 네가 이때 공부 안 하고 기집애 조화가 쫓아다니고 그러면 그게 결국은 얘네는 눈물 짜는 일밖에 없다. 그걸 가르칠 때는 사랑은 눈물의 씨앗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러다가 뭐 되고 사랑은 희생하는 것. 아니,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방법이 아주 이런 어떤 저게 그 그림 한 장, 딱딱한 그림 한 장에다가 아주 놀라운 진리를 담아버리는 이런 표현들이 참 많아요. 그 들의 백합화와 공중의 새, 예수님은 그 얘기를 하셨거든요. 뭘 가르치시려고 그 얘기했어요? 어디서 그래요? 걱정하지 말라? 이제 다른 사람 가까이 가네요. 하나님이 돌봐주신다? 걱정하지 마라. 먹을 거 하나님이 돌봐주신다. 그 다음 한 발짝 더 나가는데 예수님이 뭘 가르치시려고 그렇게 하셨느냐. 잘 가네요. 결국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라는 얘기거든요. 하나님만 믿으라. 그 얘기인데 하나님만 믿으라 하면 뭐 좀... 우리가 이걸 잘 알기 때문에 그렇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해라. 이래 가르쳐 놓으면, 머릿속에요. 어떻게 하는 건지 잘 감이 안 잡히잖아요. 그런데, 들판에서 가르치면서 눈에 보이는 게 뭡니까? 백합화가 새 아닙니까? 그걸 딱 하면, 새만 딱 쳐다보면, 아, 새 볼 때마다요. 아, 참. 하나님만 의지하고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지. 그냥 금방 나옵니다. 그럼 성령이 뭐예요? 아이들이, 엄마 교회에서 성령 받으라던데 성령이 뭐야? 물으면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의 성령을 뭐라고 가르치셨죠?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이 마치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과 같다.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거, 그게 뭐예요? 바람이. 예수님 이야기는 성령은 바람과 같다. 이렇게 설명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이 뭔지는 잘 모르긴 모르는데 그 성격 하나는요? 분명해지는 거죠. 성령을 설명하기가 얼마나 어렵고 그거 할 텐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런 바람에다 결부시켜버리니까 잘은 몰라도 이해하기가 참 쉬운 측면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참새 두 마리와 머리카락을 예를 들면서 예수님 가르치신 게 뭐죠? 참새 두 마리 머리카락의 숫자, 이거는 눈에 선뜻 보이는 아주 쉬운 그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걸 이용해서 뭘 가르치셨냐고요? 참새 두 마리 뭐 어쨌다고요? 예,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예, 그러니까 뭘 가르치느라고 그런 얘기했어요? 주제는 아주 간단한 거 아닙니다. 주제는 아주 심각한 거예요. 생명이 소중하다고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절대 주권 혹은 섭리. 이러면 주제가 봐요. 얼마나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런데 이걸 삼세 두 마리 갖고 설명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너희는 이러는 거죠. 삼세가 전기줄에 앉았다가, 뭐 옛날에 전기줄 없었지만 요새 식으로 합시다. 삼세가 전기줄에 앉았다가 톡 떨어지는 걸 보면서요. 우리 무슨 생각하게 돼요? 저것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 안 되는 일이다. 그러하면 우리에게 일어난 이 모든 일은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거다. 그런 얘기죠. 낙타와 바늘귀 뭐 생각나죠? 천국 가기? 왜 천국 가기 힘들다는 거예요? 부자가 천국 간다는 게 얼마나 힘들다. 그러면 바늘 볼 때도 생각날 끼고 낙타 볼 때도 생각날 끼고요. 아 이거 돈 조심해야 되는구나 그런 얘기죠. 그 하나 기억할 거는요. 부자가 천국 가는 게 그렇다 하니까 제자들이 기급을 하는 겁니다. 아이고, 그러면 누가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 답변은요? 그 비유하라도 예수님 그 이야기 모르고 있으면 그걸 모르는 겁니다. 제자들 생각에는요, 그러면 아무도 갈 사람 없는데요. 아, 그렇죠. 사람은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할 수 있는 이란 말이 거기 붙어 있단 말이에요. 저 새로 오셨다고 저기 새로 오신 분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 동네 무군디입니다. 저쪽에 두 분. 공부도 잘하고요. 모델도 뭐 다른 사람 아무 소리 안 듣고 혼자 둥글둥글 하면서 맞추잖아요. 그건 모르겠는데, 묵은디는 확실해요. 벌써 몇 년째인지 모르겠는데. 자, 저, 다시 오게 돼서 반갑습니다. 자전거 타고 오신 줄 알았더니, 이제 기사까지 데렸어요. 저, 비둘기하고 뱀요. 아, 저 옛날에 참 아주 놀란 겁니다. 비둘기하고 뱀. 그러니까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근데, 순결하고 지혜라는 것은 가르치기가 참 어려워요. 순결하게 살아라, 지혜롭게 살아라. 가르치기 어려운데 그걸 이렇게 딱 갖다 연결시켜가지고 아주 기억 쉽게 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뭐 순결하고 지혜롭게 살면 되지요. 요 두 개가 양립하기가 참 어려운 겁니다. 시장에 가서 물건 깎을 때요. 뭐 다른 데 괜찮지만 옛날 숙도시장 가셨으면 50%를 깎고 들어가라 하거든요. 안 그러고 만 원짜리 사면서, 아, 아저씨, 이거 천 원만 빼주면 안 돼요. 그러면 겨우 천 원 빼줄 수가 있긴 합니다만은, 돌아오면요, 바가지 샀다고 야단치거든요. 그 만 원짜리 물건을 5천 원 주고 사오는 게 지혜라면요? 천 원밖에 못 갖고 오는 거는요? 순결이에요? 순결하죠. 순결하고 순결하고 비슷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설레요? 비슷한 순결이 많아요. 사람이 참 착하기는 쉬운데요. 지혜롭기는 어렵거나, 아니면 지혜로운 사람은요, 남이 보면 그렇게 착하지가 못해요. 저는 어느 유형이냐 하면요, 누가 가가지고 옆에서 만 원 가는데 5천 원 가고 덤비면요, 옆에 못 서 있고 비켜봅니다. 만 원이나 가는 걸 어떻게 해? 나도 뻔뻔하지, 5천 원하고 쉬우냐고. 나가 옆에 못 서 있어요. 누가 지혜로운 겁니까? 그 5천원 하고 깎아 결국 5천원 사오자는 게 지혜로운 게입니다. 나는 이론은 빠이 알면서도요 가면 꼭 달라는 대로 다 주고 옵니다. 순진하다 합시다. 와가지고는 맨날요 바보같이 소리 듣거든요. 그런데 그런 그걸 생각하고 있는 제가 예수님 말씀 보니까 양쪽 두 개 다를 요구하고 계시거든요.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압니까? 안 되는데 둘 중에 하나만 하락하면 자신 있는데 좀 바보같이 살면 순결할 수는 있잖아요. 근데 예? 그거는 이제 지혜로워야 된다는 얘기인데요. 지혜롭다고 생각해보면 사람이 성물건성 없이 지혜롭긴 어려워 보여요. 그런데 몰라, 잠깐만. 그래, 돈 주고 오면 맨날 밤으로 가는데 어떻게 해. 근데, 순결하라, 지혜로워라 하는 두 가지는 참 어려운 건데, 예수님께서 그 두 개를요, 비둘기처럼, 뱀처럼. 뱀 하면요, 어디 성경에서 뱀을 닮아라 소리를 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지를 가르치셨는데, 왜 그랬는가 하니까, 제자들이 가야 할 상황이 그랬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뭐 해야 될 상황이었어요? 전도하러 가는 상황이었거든요. 어린 양을 이리 때에 보냄과 같도다. 그러니까 가서 그렇게 지혜롭게 또 그러면서도 순결하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이런 표현들. 순결과 지혜라는 것을 그 비둘기와 뱀으로 가르치는 이런 것이 참 놀라운 방법이죠. 이걸 역으로 생각해 보면요. 실력 없는 사람은 가르치는 게 늘 어려워요. 확실하게 아는 사람은 가르치는 내용이 쉬운데 잘 모르는 사람은 가르치는 내용이 자꾸 어려워요. 그래, 오늘 교수님이 이런 말을 합시다. 잘 모르면 있잖아. 잘 모르면 어려운 용어를 써가지고 그냥 넘어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네. 가르치는 자기도 잘 모르고, 배우는 학생도 잘 모르고, 그런 경우가 종종 있답니다.
네?
먹고는 살아야죠. 대학에 그런 경우가 종종 있다는 거예요. 아, 이거 농담 아닙니다. 실제로 설교를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요. 본인이 잘 이해를 못하고 있을수록 설교가 자꾸 어려워집니다. 본인이 잘 이해하면요, 설명이 쉬워요. 우리도 잘 모르는 걸 이야기하면서 아도 못 알아듣는 어려운 말을 아이들에게 하는 그런 경우가 사실은 없애야 된다는 것 참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거 보세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굉장히 분명하잖아요. 자, 이걸 풀이해서 설명하면요, 말이 한참 길어질 때입니다. 뭐 우리 실력으로 그걸 잘 안 풀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 그 심오한 진리를 담고 있는 말을 이렇게 간단하게 정돈을 해버리는 게 이게 예수님의 교육 방법이고 능력입니다. 괜히 그 뭐야 잘 모르는 거 말만 자꾸 길게 줄줄줄 이랬다 저랬다 했던 말 또 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방법은 아주 간결하고 선명하게 그리 설교를 했는데 혹시 주일학교 아이들 가르치시거든요. 주일학교 아이들 설교는요 반드시 그림 한 장면으로 딱 매듭짓도록 그렇게 설교를 해야 됩니다. 아이들 가르칠 때 아이들이 아 이번에 선생님 뭐 했느냐 그 머릿속에 장면 하나가 착 떠오르도록 그게 잘 안되면 아이들이 별로 기억을 잘 못합니다. 어른들도 그런 측면이 아마 강할 겁니다. 이번 설교 뭐 하고 들어보면 장면 하나가 그림처럼 싹 떠올라지면요 거기에 가르치는 요지가 거기에 붙어 있는 겁니다. 제가 아주 옛날에 유튜브 설교하러 가가지고 유튜브에 설교하러 갔는데 감동을 유튜브 부장이 받았던가 봐요. 아니 칼로 그거 말고 소 한 마리를 칠판에다가 이렇게 붙여놓고요. 소가 풀을 먹으면 어떻게 되나요? 하고 입 있는 데를 뒤뜯어버리니까요. 입 내부가 보이는 거예요. 미리 그림을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러면 이 풀이 어디로 가나요? 하면 또 슉 뜯으면 이 밑으로 쏙 들어가는 그 밑에 그림을 다 그려놓고 위에다가 소 이제 부분을 붙여놓은 겁니다. 그냥 하나씩 이렇게 뜯어가면서 보세요. 소 위가 몇 개죠? 하나씩 뜯어가면 네 개가 있거든요. 그러면 풀 들어가서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소는 풀이 이렇게 들어갔다가 시간만 나면 다시 꺼내가지고 씻고 그러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쭉 잡아당기면 어디까지 했냐면 똥구멍까지 나오도록 그래 그림을 그린 겁니다. 되새김질 하는 짐승은 거룩하니까 너희가 먹어도 된다. 라는 이 말씀을 그림을 그렇게 그려놔놓고 설명을 해 갔거든요. 아이들이 머릿속에 소 한 마리 세상에 뜯으니까 입이 나오고 뜯으니까 식도가 나오고 뜯으니까 위가 나오고 나중에 똥구멍도 나오더라. 끝에다가 소똥도 하나 그려놓으면 돼요. 그러면 이 그림이 아주 멋있게 선명하게 남아버려요. 그렇게 해서 왜 이런 말씀이 있느냐를 달아놓으면 이게 동시 기록이 되거든요. 그때 유튜브 부장했던 그 선생님이 나중에 교성페이지다 그걸 잔뜩 해놨더라고요. 아들 보라고 해놨더니 어른이 감동이 됐으면 아이들도 기억할란가. 근데 아이들은 뭐 단순한 그림 하나 이런 것들이 훨씬 기억에 오래 남는 법인데 예수님께서 이런 방법을 잘 쓰셨다는 걸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건 간단하게 지나갑시다. 예수님은 뭘요? 구약을 인용하거나 사람들이 잘 아는 이야기로부터 다른 진리를 덧붙여 나갑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알고 있던 것을 근거로 해서 거기에 새로운 걸 가르쳐 나가는 거죠. 그 예수님 표현 중에 그 새술은 새 부대에 가는 거 있죠. 새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라는 건요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상식입니다. 헌 부대에 담으면 어떻게 되는데요? 터져버린대요. 그리고 배를 기울 때도요. 그 낡은 조각을 새 천에다 갖다 붙이면 뭐 서로 잡았다는 게 안 된다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 같은 얘기죠. 그러니까 새술은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는 건 사람들이 다 아는 상식인데 거기다가 예수님께서 다른 진리를 덧붙여 놓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새술은 새부대, 이거 무슨 뜻이죠? 예수님께서 술 담는 것 가르친 건 아니에요. 뭘 가르치셨어요? 아, 그 구절은 아는데 예수님께서 뭐 때문에 그런 말씀하셨는지는 우리가 기억을 못한다는 건 분명히 문제가 있네, 그죠?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다는 뜻입니다.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으므로 새로운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 그 뜻으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어요.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였으므로 구약에 형식적이고 율법적인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겨서는 안 된다. 이렇게 길게 설명하는 것보다가 새술은 새부대에 이 한마디가요. 훨씬 더 명확하다는 겁니다. 그걸 가르치는데 우리가 잘 모르고 있으니까 이게 문제가 참 많네요. 그죠?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을 참 많이 인용하셨는데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 인용하면요 거의 다 알아들어요. 그게 무슨 말인지. 그래서 그걸 근거로 해서 또 다른 진리를 가르치셨다는 거죠. 예수님의 방법이죠. 가르치는 사람은 학습 목표가 선명해야 합니다. 요즘 막 잘 안 하지만 그 공개 수업 같은 데 가보면요 선생님들이 칠판에 한쪽에다가 학습 목표 뭐 이렇게 좀 써놓고 합니다. 평소에는 안 되고요. 이제 관중이 있으면 좀 쓰고 그러죠. 근데 가르치는 사람이 목표가 분명치 않으면 그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교육 목표가 선명해야 하는데 예수님의 교육 목표는 뭐였어요? 우리가 교회에서 아이들을 가르친다 아니면 목사가 설교를 한다 목표가 분명해야 됩니다. 설교하는 목표가 뭡니까? 네? 복음요? 설교 목표가 복음이 아니고 돈인 경우도 많이 뜬대요. 보통 교회 무슨 저 증축을 해야 되거나 건축을 해야 되거나 그러면 이제 부흥에 주로 하죠. 영혼을 살찌게 하느라고, 그죠? 교회는 분명히 그런 의도로 할 건데, 어떤 사람들 그러대요. 부흥이 하는 거 보니 또 뭐 돈 들 일이 있는 모양이다. 이런 생각을 한다는 자체가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느냐. 문제가 있다는 뜻입니다. 말씀을 전하고 설교를 전하는 목표가 생명을 구원하고 영혼을 살리는 데 있지 아니하고 다른 목표에 있다는 건 굉장히 불행한 일입니다. 예수님은 교육의 목표가 분명했습니다. 생명을 구하는 일입니다. 영생을 얻게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셨죠.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행하는 교육도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그게 목표가 되면 안 된다, 안 되고요.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데 우리의 목표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학교에서의 교육은 목표가 뭐죠? 학교 교육에서의 목표. 애들 학교 왜 보내요? 예? 네? 네. 훌륭한 인성을 키우기 위해서 학교 보내는 거 맞죠? 아니에요. 큰일 났습니다, 이 상황. 중고등학교는 목표가 점수지만 초등학교는 그래도 인성교육 아니겠어요? 아, 지난번에 누굴 만나러 좀 갔다 왔는데요. 그 집에 손녀가 4살이라 하던가 5살이라 하던가 오전에 갔겠죠. 4시 37분에 오니까 데리러 가야 된다고 데려오더라고요. 자기 엄마가 퇴근을 해가지고 5시 오면 5시 반에 눈높이 단수하러 가야 된대요. 한 4살짜리, 5살짜리, 그러면 하루 종일 학원에 가 있다가, 오후에 저 발레도 배우고, 5시 반에 눈높이 하러 가야 되고, 제가 보기에는 잠자야 될 시간인데. 야, 참 우리 아이들 참 바쁘게 삽니다. 어른보다 내 감옥이 더 바쁜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학교가 인성 뒷전이고, 점수에 매달려 있다는 것이 굉장한 비극이긴 하지만 막 현실적으로 좀 그래요. 교회 맞아요. 그 점수에 밀려가지고 생명을 전하는 교육을 뭐 등한시하거나 밀리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이야기입니다. 목표가 분명해야 됩니다. 점수? 점수보다는 인성이어야 하고요. 인성교육보다가 더 나아야 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위한 교육이어야 하는데 우리가 어디 집중하고 있느냐는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죠. 아무리 열심히 가르쳐도요, 내용이 충실해야 돼요. 설득력이 있어야 합니다. 쨍, 웃고 떠들었는데, 돌아서서 보니까, 남는 게 없더라? 그 예수님 방법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셨을 때 사람들이 굉장히 놀랬습니다. 도대체 어디서 저런 걸 배웠을까? 뭐 때문이죠? 자기들의 스승이 가르치는, 자기들의 율법 선생님이 가르치는 것하고는 다르더라는 것은요, 듣는 사람들이 보기에 놀라운 진리가 그 속에 있었더라는 거고, 그만큼 신령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건 가르친 가르쳤는데, 지나고 난 다음에, 도대체 뭐가 있는지 모르겠다. 이런 경우가 우리 집에서 많이 볼 수 있죠. 예수님의 가르침은 정말 그 실력이 있었더라, 감동을 줬더라라는 것이 잘 드러나는 겁니다. 제가 조금 경계하는 것 중에 하나가 개론 공부인데요. 개론이라는 것은 개념만 전달하는 거거든요. 개념만 전달한다는 건 또 다른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그 단순한 사실을 나열만 하는 겁니다. 단순한 사실만 쭉 나열해 나가는 걸 많이 하면 하기는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남는 게 없는 그런 경우가 될 가능성이 많아요. 개론 공부를 한다고 하면서 제가 늘 조심하는 게 그런 대목입니다. 하나님께서 6일간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첫날에 뭐, 둘째 날 뭐, 셋째 날 뭐, 이렇게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가 마쳤습니다. 어째 되세요? 그래가 어땠는데? 퀴즈 나오면 답변하긴 좋죠. 근데 그 내용만 알아가 되려는 거, 그게 오늘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를 연결 짓지 못하면 그 개론은 개론으로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성경을 그냥 읽기만 하고 요약만 하고 하는 것은 조금 위험합니다. 그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를 잘 설명해 내지 않으면 그 개론 공부가 조금 염려스러운 점이 그런 거거든요. 그런 반면에 예수님은 그런 말씀들을 통해서 청중들에게 명확하게 깨달을 수 있는 그 가르침을 주셨다는 뜻입니다. 쉽게 말해서 실력 있는 선생이었다는 뜻입니다. 마무리 지으면서 제가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으면서 그렇게 실력 있게 가르치시면서도요, 반드시 성령의 인도하심을 늘 기대했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증가하셨다는 거, 이거 잊지 마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 열심히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거거든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원했고 하나님 뜻을 알기를 원했고 또 그렇게 성령이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가르쳐도요, 예,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가르치는 것까지는 안 됩니다. 가르치는 것까지는 내가 할 수 있는데 사람 살리는 거는요, 그건 성령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면서도 겸손하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바라야 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건데, 예수님께서 이걸 명확하게 잘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뭐 예를 들어서 집안에 말 안 듣는 신랑, 교회 좀 잘 나가도록 해야 될 건데 싶어서 오만 참 신경 상하는 거 다 참아가면서 잘해주고 용쓰고 해도 정작 그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고 성령이 되시다는 걸 이거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이들 특별히 가르칠 때요, 엄마가 이만큼 해줬는데 이게 뭐냐 이런 소리 하기 전에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얼마나 바라고 기대했느냐를 먼저 생각해야 될 문제라는 거 잊지 마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방법 하나를 설명합시다. 이 모든 방법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가장 중요한 교육 방법은요, 사랑입니다. 사랑은 반드시 자기 희생이 포함된 겁니다. 자신을 희생해서 죄인들에게까지 낮아져서 하는 얘기가 내가 희생 제물이라고 하면서 낮아지라고 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했던 질문요. 질문을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제자들이 거꾸로 예수님께 질문을 가끔 합니다. 어떤 질문을 했는지 기억하세요? 나라를 회복하시니 이때니까. 우리가 예수님 같으면 이쪽 경상도 말로요. 흡해지는 질문입니다, 그게. 3년 동안이나 내가 가르친 것은 이 이스라엘의 회복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고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고 이런 얘기를 다 해서 결국은 이루어질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3년이나 가르쳐 놓고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 예수님 앞에 더 간다는 소리가 예수님 이제 왕이 되실 차례죠? 생각하고 막 참되면서요. 패디 짓는 소리입니다, 이거. 내가 이거 막 3년 동안 너한테 그걸 가르쳤잖아. 이 소리 나올 때거든요. 선생님께서 뭐라고 답변하세요? 정답은요. 내가 그걸 가르치더나. 이게 답이어야 됩니다. 예수님은요. 늘하게 넘어가십니다. 때와 기한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너희 알바가 아니다. 그거 너를 신경 쓸 게 아니다. 나라 회복 그거는 하나님께 맡기고 너희는 가서 복음 전해야 된다.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제사들이 흩어지는 소리 참 많이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라를 회복하실 때 나는 우의정, 얘는 좌의정 한 자리 부탁합니다. 그것도 엄마까지 동원해가지고요. 심하뻔한가 이거. 그렇게 속 뒤집는 질문을 하고 그 다음에 그려놔놓고는 또 막판에 뭡니까? 다 도망쳐버렸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철딱선이 없는 제자들을 끝까지 찾아가셨어요. 용서하고 그 마음을 달래주고 치료해서 제자 삼는 거죠. 그 잘못한다고 제자들에게 매를 대거나 공갈하거나 협박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잘못하는 제자를 향해서 공갈친 적이 있어요? 없어요? 내가 너한테 그래 가르치더라! 아, 이 비슷한 거 한 적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의 자식들은 욕입니다. 우리말로 번역하면 어떻게 돼요? 우린 독사 자식하면 별로 욕 같지 않죠. 왜 그러니까 욕에 독사가 안 들어가니까요. 우리말로 옮길 때는 우리말 욕으로 바꿔줘야 돼요, 그걸. 야, 이 무슨 놈의 새끼야 하고 비슷해요, 뭐. 그러니까 독사하면 왜 욕 끝이 안 보여요? 독사의 자식들한테 해서요, 독사의 새끼들하고 했어요. 아, 개 자식이 어딨어요? 개 새끼지. 욕을 번역하려면 욕같이 번역해야 되는데, 성경이 그.
누가 예?
아, 독사의 새끼도 있고, 독사의 자식도 있어요? 맞습니다. 두 번은 보면 독사의 자식들라 그랬고, 어느 한 군데 보면, 아, 저보다 더 정확하네요. 저는 어딘지는 모르는데 있긴 있어요. 근데 우리말에 개새끼하고 비교하면 어떨까요? 독사의 새끼들아, 이게 좀 더 험한 욕입니다. 예, 좀 더 험한 욕입니다. 아이고, 예수님이 사랑이라 하지 그런 욕도 하셨나요? 제자들을 향한 게 아닙니다, 그게요. 예, 제자들을 향해서 한 소리가 아닙니다. 예수님이요, 그렇게 샘님같이 보더러운 사람 아니에요. 성전에 가고 때리 없는 거 보세요. 예수님 그런 측면에서는요, 성격 대단한 사람입니다. 골고한 사람입니다. 끝내 복음을 거부하는 바리새인들이나 제사장을 향해서는요, 욕 퍼붓기를 마다하지 않던 그런 성격인 분입니다, 그분이. 그분이 제자들을 향하여서, 자기가 말씀 전하는 그 대상들을 향해서 그런 욕을 했느냐, 그 말입니다. 이정재사님 한번 있는 것 딱 했는데. 아, 베드로한테 사탄아. 유일한 예입니다, 그게. 근데요, 그것은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고함친 거는 그게 그만큼 그게 급박한 상황이었다는 걸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에요. 정말 베드로를 갖다가 이 못된 놈 그래서 그리했다 그랬다면 그 다음에 제대로 그런 사랑 표현 안 할 것 같지만 그건 상황이 아주 다릅니다. 아주 특수한 상황이라서 제가 조금만 설명을 드릴게요. 바로 그 앞에서요 베드로 칭찬 많이 하셨잖아요. 베드로야 너에게 이걸 알게 한 건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그리고 이 고백 위에 내가 너 교회를 세우리라. 그래서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이렇게 칭찬해 놨는데 돌아서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뭐라고 했느냐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이라고 말하니까 우리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간하여 가로되. 그 간하여 가는 말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꾸중하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엎드려가지고 신하가 왕에게 간청하듯이 그렇게 간한 게 아니고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우중을 한 겁니다. 본인이 아주 심각한 상황입니다. 마치 이런 상황하고 비슷해요. 옛날 군인들이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정권을 잡았습니다. 가령 박 대통령이요. 대통령 되기 전에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나를 이제 깃털을 잡고 난 다음에 그 부하들에게 갑니다. 자, 우리가 원래 군인이지 않았느냐. 이제 정권을 물려주고 우리는 다시 군인의 자세로 군인 본연의 임무로 돌아가자. 이 말이야 함부로 못합니다. 자기는 그렇게 순수한 마음으로 돌아가고 싶지만 그 말 꺼내면요 자기 부하 중에 어느 놈이 총 들고 나올지 모릅니다. 뭐 가까 돌아가십시오. 난 못 갑니다. 총 들고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못 돌아가는 얘기입니다. 시작할 때는 같이 갔지만요. 베드로의 상황이 그런 상황입니다.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그렇게 따라다녔는데 방금 엄청난 칭찬을 들었는데 돌아서서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니까 죽을 걸 얘기하시거든요. 베드로가 총 들고 나선 겁니다. 우리말에는 가나였는데 그 원문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하여 꾸짖는 것하고 같은 단어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아주 격한 소리로 꾸짖었다는 뜻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이 경우는 단호하게 이건 베드로의 소리가 아니고 베드로를 통해서 들려오는 사탄의 소리다. 그래서 아주 날카롭게 그걸 따르는 장면입니다. 제자들을 교육하는 상황이 아니고요. 사탄과 대적하는 장면인데 그게 유일한 장면입니다. 근데 그 뒤에 보세요. 더 심한 장면 나오지. 예수님께서 달려 돌아가실 때 아니면 잡혔을 때 베드로가 얼마나 부인합니까? 못합니다. 아니 모릅니다. 그렇게 부인했던 그 베드로를요 나중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베드로 찾아와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에? 그 니네 배신했지 이래가지고 그래 점잖게 해야 돼요? 혼을 내야 됩니까? 근데 한마디도 안 하셔요. 여러분 내가 죄를 많이 지었는데요 엄마가 아무 말 안 하면요 얼마나 불안한지 아세요? 한 대 패거나 왜 그러냐고 야단을 쳐야 시원한데요. 아무 소리 안 하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지 그냥 가면요. 굉장히 불안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다 그러잖아요.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뭐라고 답변해요?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건 실감이 안 나요. 그 말의 의미가 주님 아시면서 왜 물으십니까? 이 말입니다. 아니 차마 자기 입으로 예 사랑합니다고 못하는 거예요. 왜? 지금 죄가 있잖아. 그러니까 아시면서 왜 물으세요? 창피하게 내가 말 못하는 줄 아시잖아요. 뭐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예수님 참 짓궂게 그죠? 그거 세 번이나 물어요. 말하자면 배신하고 어리석고 책망을 마땅히 들어야 할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한 번도 책망해야 될 것 같은데 책망 안 하시더라는 이야기입니다. 끝까지요. 끝까지 사랑으로 덮으면서 그를 인도하신 그게 예수님의 방법입니다. 아이들 가르치느라고 막 독한 말 하는 엄마, 옛날 우리 엄마들은 그랬지만은요, 그것이 아까 우리 이정희 선생님 말 맞다나 효과가 금방 있는 듯 하지만 그게 그렇게 효과가 없습니다. 그게 쌓이고 쌓여가지고 나중에요 엉뚱한 대로 터지면 가 감당 못하는 겁니다.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걸 사랑으로 인도하는 게 참 어려울는지 모르는데 예수님의 방법은 그겁니다. 가령 어떤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요즘 설교가 말이지 사람의 저 뭡니까? 사람들을 위해서 칭찬만 하고 사랑만 얘기하고 지옥에 관한 얘기나 그 다음에 그렇게 말하면 멸망한다는 이런 어떤 그 징계에 대한 설교를 안 한다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말이 어떻 들어보면 상당히 용감한 듯 하지만요. 교육적인 측면에서 바라볼 때 그렇게 좋은 말 아닙니다.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시면서 저주나 책망이나 비난하는 이야기를 거의 안 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우리도 그렇게 가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가만히 제자들을 사랑했을 뿐입니다. 우리도 어떤 의미에서 그렇게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 레위기나 신명기를 공부하면서 그런 말씀 드렸는데요. 그러면 신명기에 저주에 관한 얘기 나오잖아요. 저주에 관한 이야기 나오지만 비유로 쳐보면 대충 잡아서 한 30대 1 정도 축복에 관한 얘기를 한 30번 했으면 저주에 관한 얘기가 한 번쯤 나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레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적어도 20~30번 정도요. 복에 관한 이야기를 하나님 사랑하고 섬기는 방법 쭉 얘기하다가 한 번은요. 너희가 만약 하나님을 버리면 이런 저주를 받게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뭐 농담 반 진담 반요. 절반으로 깎아가지고 칭찬 12번 하고 한 번 정도 야단치면 막 그거는 안 되겠습니까? 제가 그런 얘기인데요. 여러분 그 비율 한번 지켜보셔요. 12번 칭찬하고 한 번은 야단치고 한 번 야단치기 위해서 어쨌거나 10몇 번 칭찬을 한번 해보세요. 아니 그렇게 해야 아이들 제대로 키우는 게 맞다는 겁니다. 칭찬 한 번 하고 야단은 12번이나 치고요. 아, 우리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끝까지 그렇게 사랑으로 대했다는 거 우리 기억하고 닮아가야 합니다. 저도 뭐 실감은 잘 못하겠지만요. 목사가 되놓으면 교인들 칭찬할 일이 많겠어요? 책망할 일이 많겠어요? 칭찬할 일이 많겠어요? 그렇게 대답하시면 아주 훌륭하신 분입니다. 그렇게 잘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칭찬할 건 눈에 잘 안 보여요. 치사가 돼가지고, 근사가 돼가지고, 뭐 이런 얘기만 자꾸 안 나오겠어요? 그러다 보면 자꾸 설교하면서 야단치기 쉬워요. 그런데 그걸 뻔뻔히 알면서도요. 하고 싶은 말 묻어놓고 예수님 방식이 옵니다. 그렇게 야단치고 이 모자리 같은 놈, 이 내가 그리 갈치도나 하고 싶은 얘기가 입 밖에 나올까 싶은데도 그거 묻어놓고 웃으면서 그 제자들 사랑으로 가르치셨다는 게 그 예수님의 놀라운 방법입니다. 가끔 누가 뭐 그런 얘기를 합니다. 뭐 교인들요. 잘했다고 칭찬하면 안 된다. 잘하더라도 더욱 강하게 하드 트레이닝을 시켜야 된다고 얘기하는 그런 분이 들어있습니다. 전 머릿속에 늘 그래요. 예수님이 안 그러셨는데요. 예수님의 방법이 사랑으로 돌보는 거였는데요. 그거하고 비슷한 얘기가 되겠지만은 그 칭찬은 뭐예요? 칭찬은 고래도 춤춘다. 그래서 칭찬하는 것이 효과적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참 많은데 말은 그래 하는데도 그 칭찬이 잘 안 되는 거 있죠. 정말 어렵습니다. 그게. 우리 그 생각들이 그렇게 잘 안 된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서 정말 그 좋은 점을 발견하고 그것을 키우려고 노력하는 것 이 노력이 참 필요합니다. 뭐 애들 가지 말고 당연히 집에 가셔서 신랑 한번 보세요. 좋은 점 찾고 단점 한번 찾아보세요. 어느 게 많이 나올까요? 예? 어느 게 많이 나올 것 같냐고요. 아이고 좋은 점이 많이 나올 것 같으면 좋은 신랑을 줬어요 아니면 본인이 좋은 거예요? 본인이 훌륭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좋은 거 감사할 거 눈에 잘 안 보여요. 대신에 섭섭하고 볼만한 건 잘 보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완전히 눈이 거꾸로 되어 있었다는 거. 그래서 진짜 마플랭이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말 했다고 그러대요. 나는 무력으로 온 세계를 점령하려고 했지만 실패했는데 나사렛 예수 그대는 사랑으로 온 세상을 점령하는구나. 뭐 그 말 하고 죽었다 이렇게 하는데 진짜 누가 들었는지 봤는지 그건 모르겠는데요. 일리는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부디 그 교육적인 측면에서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쭉 보아나가면 이런 장점이 다들 보이는데요. 이렇게 아이들을 가르쳐야 한다라는 이 교육학이라는 게 학문에서 치면 최근 겁니다. 눈높이도요. 처음에 나왔지만 눈높이도 우리가 이걸 이런 데 관점을 기울인 게 얼마 안 됩니다. 근데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그분이 제자들을 자기 백성들을 가르친 방법을 유심히 들여다보니까 아이고 이런 방법들이 거기 다 포함되어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위대한 스승입니다. 자기 자신을 완전히 희생시키시면서 놀라운 교육적 방법을 사용하신 위대한 스승이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선생님 되려면 교직 과목을 배워야 하거든요. 어떻게 아이들을 가르칠 거냐를 배워야 하는데 그런 거 안 배웠어도요. 예수님을 보시면 이런 방법들이 아이들 키우는데 참 유용하고 실제적인 방법이구나 하는 걸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 닮아가면 그게 저절로 체득이 되는 겁니다.